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본 지역신문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 압사사고가 발생해 최소 78명이 숨졌습니다. 예멘 후티반군 당국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수도 사나의 한 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1인당 약 9달러에 해당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행사장에 운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료진은 학교의 문이 열리자 먼저 학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큰 혼잡이 있었고 몇몇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지기 시작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와 별개로 중상자 13명을 포함해 7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를 기획한 상인 2명은 구금됐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예멘 당국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어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안보 지원 패키지에는 전장에서 우크라 방어군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대장갑 체계, 소형 무기, 군수지원용 차량 및 유지 지원뿐 아니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와 포병용 탄약 등 미국이 제공하는 물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오늘 끝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와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하이마스용 탄약과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지뢰, 항만 보안용 장비, 그리고 900만 발 이상의 소형 무기용 탄약이 포함됐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우크라 군사 지원안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36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써 미군의 총 지원액은 35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네덜란드 정부도 오늘 공식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레오파르트 2 탱크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며 내년 1분기 중 이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올 7월 스웨덴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을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팔 존슨 스웨덴 국방장관과 수도 스톡홀름 일대 스웨덴 해군 본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곧 스웨덴을 32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하건대 우리는 7월 미 스웨덴 정상회담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스웨덴의 가입을 가능한 한 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있은 지 약 3개월 뒤였던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달 초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지만 스웨덴의 가입은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스웨덴 방문은 미국 국방장관으로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이 미국, 영국, 핀란드, 폴란드 등과 함께 약 2만 6천 명의 병력들이 참여하는 오로라 23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라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18일 강조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19일 존 아퀼리노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동맹조약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해 영내 많은 파트너국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밝히고 26일 오벌 오피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4 대외활동 타당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제공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한동맹 70주년 기획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동맹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4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5m, 서해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정상회담 의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나라 정상의 한국전쟁 기념비 방문과 국빈 만찬 등을 예고하면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 만찬이 포함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화요일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2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윤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5일에서 26일 백악관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또 28일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며 이후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미한 연합 방위태세 공고화와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가정상의 외국 방문은 사적과 실무, 공식 실무, 국빈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빈 방문은 의전상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전해드립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굳건한 동맹. 미국 의원들이 진단하는 미한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안보에 중점을 두고 정립된 미한 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기반으로 강력해지면서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차원적인 동맹으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바멘덴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한 관계가 정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because it is a multi-dimensional alliance.
메넨데즈 위원장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은 다차원적 동맹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안보도 그 일부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통합과 미국 내 한인사회, 과학적 연구의 지능적 사용 등 이 모든 것들이 미한 양국 관계를 훨씬 더 새롭고 깊은 관계로 바꿨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에 대해 경제, 무역,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동맹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an excellent alliance in every way.
위커 의원은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된 시장이 한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라며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불량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한 건 70년 미한동맹의 발전을 확인하고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민주, 공화 양당 대표들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의회 연설 초청문에서 미한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성과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세계 평화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미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등 의원들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히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도록 초청하는 건 그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우리 동맹국에 제공하고 미한 양국이 협력할 기회를 강조할 것이라며 미 의원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더 넓은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미한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했다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할 여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의원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은 많은 차원에서 강력하다며 매우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은 물론 매우 강력한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적 교류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 across many dimensions.
우리가 깊고 넓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최우선 도전 과제인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입니다. 최근 잇따라 이뤄진 미 의회 대표단 한국 방문의 공통적인 목적도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공조 강화였습니다.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달 초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한국, 타이완을 방문하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미국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한일 양국 간 움직임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낸 것도 의회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한일 간 합의는 양국 협력 및 미국과의 3국 공조에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격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올해 초 VOA 인터뷰에서 특히 영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진전을 이뤄야 할 협력 분야로 공보 외교를 꼽으며 세 나라는 영내 전략과 방위 역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 안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관련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로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을 제정해 한국 기업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가 제정한 IRA와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미국 내 제조업 육성법은 중국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미국의 이익과 한국 등 동맹국들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아주의 조노스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첨단에너지주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으로 태양광 제조와 첨단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한 양국 간 투자 무역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간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모색한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9일 첨단 기술 동맹 강화의 3대 키워드를 공급망, 과학기술, 기업 투자 유치로 꼽았습니다. 메네네즈 위원장은 한국 측이 꾀하는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혁신의 속도는 엄청나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를 공유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because the rate of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is extraordinarily cutting edge.
패널 후보는 미한 양국 간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며 기술이 미한 관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es,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our relationship.
이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함께 강해지도록 하는 건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한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unlimited potential. I think I can see more and more.
그러면서 직접 발전과 혁신,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더 넓은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한 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네 차례 계획 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금융거래와 자금 도난을 막고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이행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 보관을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대외 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3억 달러 늘어난 552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해처럼 국제안보 비확산국 예산 설명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체계, 불안정한 재래식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한다며 주요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으로 요청한 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 9,03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자금 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 이해 당사자들과 관여해 그들의 확산 방지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하고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이나 미국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 위협 감소의 주요 목표를 밝히면서 지난해 설명했던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2천만 달러를 요청한 비확산 군축기금 예산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비중량 제거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해양부문 행위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유엔 제재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주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이 개최한 화상토론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강조했었습니다. 강 차관보는 글로벌 비확산 제재를 약화시켜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결국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세계 비확산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공군이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19일 오전 5시 11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비무장 ICBM 미니트맨3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부시에르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억지력은 우리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미국 방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에르 사령관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명령에 따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준비가 된 핵전력으로 미국을 방어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있는 마셜 제도의 콰철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지난 2월에도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해 ICBM 무기 시스템의 자료를 얻은 바 있습니다. 미니트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H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으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속력은 시속 28,200km에 이릅니다.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ICBM과 B-1B 랜서, B-2 스피릿, B-52H 스트레토 포트리스 등 전략폭격기를 권장합니다. Freeway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제공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서도 한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러시아 측의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내법에 바깥 교정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한국이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발언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 연구부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이 강하게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거듭나고 책임 있는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두고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19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SNS에 대북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하면서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의 쿼드 프로 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불법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 태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한국을 더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모호성을 유지할수록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책 전환이 있다면 빨리 이건 정책 전환이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박 교수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은밀하게 도움을 줘왔다며 하지만 러시아도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첨단 무기 또는 핵심 기술 지원으로까지 가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부장도 러시아가 북한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 지원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인내보다는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정부 입장에선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공식화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지원을 확대하는 흐름과 연동돼 북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첨단 전략무기 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이 재래식으로 한미를 압도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멸 상태인 재래식 무기를 재건시켜준다는 얘기는 전략무기, 핵무기 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쪽도 현대화시켜주면 북한으로선 한미에 대한 억제력이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1990년대부터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을 돈으로 불러들여 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았다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공식화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작정하고 징벌하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중기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라든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한국을 압박할 경제 카드로는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자산 봉결이나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개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밀착 양상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북한은 작년 3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부터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고 11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해 12월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러 양국의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9일 VOA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군수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그러한 결정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군수품을 한국이 많이 비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윤 대통령의 열망과 매우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쟁대학 테렌스 로리그 교수도 이날 VOA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소 놀랐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꽤 견고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나토 국가들이 마코에서 한국에 대해 포탄을 제공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설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포탄 확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South Korea has a very efficient and well-respected arms industry.
로리그 교수는 한국의 무기 산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널리 인정을 받고 있으며 좋은 재료로 좋은 품질의 포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탄약을 소진하고 있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자체 생산한 탄약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역량이 최대치까지 늘어났을 때 한국이 재고 보충에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러시아가 즉각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한 데 대해 러시아도 한국에 보복하는 데 스스로 제한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still has an interest to maintain some degree of possibility of restoring economic ties with the South sometime in the future.
로리그 교수는 미래에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가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데 제약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고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재래식 무기는 여유분이 없고 첨단 기술 제공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러시아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즉각 우려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반응 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법과 선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과 잠수함, 전함 역량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언급에 대해 삼축 체계와 관련해 보다 정밀하고 위력이 조금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9일 VOA에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현무미사일들을 사일로, 격납고와 잠수함에 실전 배치했다며 북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fielded the Hyunmoo missiles, both ballistic missiles and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to put.
이어 한국은 언제든지 해상에서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역량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저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 군 당국이 조만간 합동 화력함 개발에 나설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If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이 합동 화력함을 생산해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은 북한 주변에 불의 고리를 만들어 북한 내부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군 당국이 조만간 개념 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 화력함은 80발 이상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내부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한국군은 기존의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합동 화력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더해 입체적인 킬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동맹은 물론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한국 북핵수석대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베를린에서 토비아스 린트너 외교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와 국제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 한국 국가정보원과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이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사이버 위협주의보를 공동 발표하는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트너 차관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과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특사임명과 관련해 영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영내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9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인도-태평양 특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중국과 인도, 북한, 파키스탄 등 핵무기를 보유한 4개 나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안정은 캐나다인의 안전과 번영,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캐나다는 영내 안보를 증진하고 캐나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 및 사이버 보안과 함께 군사 주둔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화 및 안보 의제와 확립된 안보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은 한국과 일본 등 캐나다와 뜻을 같이 하는 영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의 틀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특사임명을 통해 한국, 일본 등 영내 우방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캐나다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확고한 안보 공약을 넘어 이러한 민주적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일본과의 일반 정보보호협정 협상을 포함해 안보 협력을 위한 새 기회를 열 것이고 향후 한국과 함께 중요한 광물과 수소 및 청정에너지원을 강화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신설된 인도태평양 특사에 이언 맥케이 주일 캐나다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사가 캐나다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있는 캐나다의 외교공관 네트워크와 협력해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조율을 보장하고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졸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맥케이 신임 특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역내 관여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이 지역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인근 해안가 구조물에 실제로 선박이 접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했지만 발사 주요 시설을 비롯해 곳곳에선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부두 추정 시설 인근에서 선박이 포착된 건 지난 3일부터입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3일 부두에서 약 70에서 90m 떨어진 해상에 떠있는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이후 8일까지 이곳에선 반경 약 100m 이내에 떠있는 선박 한 척에서 세 척이 주기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9일에는 선박 한 척이 부두의 동쪽 부분에 선체를 맞대고 또 다른 선박 한 척이 부두와 꽤 근접한 지점까지 접근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최근까지도 이곳에선 부두에 접안하거나 인근에 떠있는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이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접안하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까지만 해도 자연 상태였던 이 지점에 긴 모양의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지난달엔 시설의 끝부분에 삼각형 지대가 조성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선박 접안 용도일 것이라는 추정만 나왔는데 이번엔 실제로 선박이 접안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더 이상 추정 시설이 아닌 부두로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한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시설을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두는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과 연결됩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선 발사장 일대와 해안가 마을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의 마을 쪽 출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6km를 더 가면 바로 이 부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부두에서 터널로 향하는 도로는 중간에 두 갈래로 갈리는데 터널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은 엔진 시험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로 옮긴 뒤 이를 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할 경우 동체의 적재 용량을 이전보다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두에서 발사장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지점에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할 새로운 도로가 놓이고 있다는 점도 북한이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도로는 폭 25m, 길이 200m로 측정됐는데 19일 현재 이 도로는 북쪽으로 약 30m 더 길어졌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뻗어나갈 경우 이 도로는 동창리 발사장 중심부로 연결되는 터널의 끝자락과 맞닿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19일자 위성사진에선 이 도로의 남쪽 끝부분과 엇갈린 형태로 맞닿은 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남쪽 방향으로 폭 30m, 길이 약 60m로 도로가 뚫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남쪽으로 확장된다면 새 도로는 항구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과 만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북쪽과 남쪽으로 뚫리는 도로 모두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북한이 조만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달 안에 동창리에서 발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북쪽 터널까지 남은 도로 공사 구간은 약 700m, 남쪽의 길목까지는 약 600m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 100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운반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부터 발사장 내 겐트리 타워, 즉 발사대의 개폐형 패널을 개방하고 이동식 로켓 조립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옮겨 지붕과 외벽을 해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겐트리 타워 옆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새로운 대형 건물 건축 공사도 인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일 현재 이들 시설 대부분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겐트리 타워 주변에는 여전히 자재가 놓여 있으며 로켓 조립 건물도 해체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북한이 동창리 기존 시설을 이용해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이라며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고 이후 서울 인천항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를 인용해 북한이 당시 두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해당 발사체를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이 채택 20주년을 맞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정부의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19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주년에 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이 결의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위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결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심각한 인권 범죄엔 대가가 따를 것이란 경고로 풀이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책임 규명을 적어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우려사안들에 대해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체제 선정과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5일 발표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규탄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당시 성명에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사용하면서 많은 주민이 겪는 어려운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주요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국군 포로,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 송환을 공식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양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국군포로 송환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정상회담 의제와 공동 성명에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양국이 선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물망초 외에 북한인권시민연합,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 포로 가족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대북인권단체와 2013년 북한에 구금된 김정옥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일 정상이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을 주목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 담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3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을 합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2022년 12월과 올해 1월과 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중국의 작년 12월 정제유 공급량은 4,590배럴, 약 551톤으로 표시됐고 1월엔 8,688배럴, 1,043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월에 공급한 정제유 양은 26,710배럴, 즉 3,206톤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09,911배럴로 유엔의 연간 대북 허용치 50만 배럴의 21.98% 수준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또 1, 2월 공급분을 기준으로 한 2023년 대북 공급량은 35,399배럴로 허용치의 7.08%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정제유 공급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 윤활유용 기후, 기타 윤활유 제품 등 모두 비연료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해관청서의 이 기간 북중 무역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의 총합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엔 관계자는 지난해 BOE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땐 각기 다른 정제유 제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톤 단위의 합산치만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연료성 유류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단순히 톤 단위로 합산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품목 구분 없이 톤 단위로 제출된 비연료성 유류 공급분을 배럴로 환산해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유류 공급량 26,710배럴은 최근 북한의 월 공급량 1만 배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양이지만 이 중 81%는 고체 단위로 거래되는 석유역청, 즉 아스팔트였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양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연료성 유류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수출해온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난해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은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명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12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을 살해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는 학교에 총을 들고 가기 전 비디오 테이프에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학교 총기 난사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총기 난사 6주 전에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아침 11시 20분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는 검정색 긴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학교 건물 앞에서 학생 한 명을 살해하고 학교 안으로 진입해 도서실에 있던 학생 여러 명에게 총을 난사하고 12시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 하루 전날 에릭 해리스에게 총을 판매한 마크 마네스는 6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에릭 해리스에게 마크 마네스를 소개시켜준 필립 듀란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롬바인 고등학교는 1999년 가을 다시 학교 문을 열었지만 4월 20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미국에선 수십 년간 계속될 총기 규제법과 학교 안전 문제에 관한 논쟁이 심화됩니다. 1889년 4월 20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매우 엄격했고 사상했던 어머니는 1908년 히틀러가 1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집을 떠나 빈으로 갑니다. 그러나 빈에서 그토록 입학을 희망했던 빈 국립아카데미 예술학교에 탈락하고 크게 좌절합니다. 1913년 민헨으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찰나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자원 입대합니다. 1919년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고 1933년 독일 총리에 임명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전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고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후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수상, 즉 총통으로 명실상부 독일의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술을 가졌고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자를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 병합,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 중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숨진 유대인의 수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일본과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서유럽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에서의 참패 등으로 패색이 짙자 결국 1945년 방공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